요나서 세 번째,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 요나서 3장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는 저 그림이 당시에 요나 니느웨를 상상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당시로 봐서는. 자, 요나는 이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난 후에 살아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일이나 걸리는 이 큰 도시 니느웨는 발칵 뒤집히고 왕을 포함한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가축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나서에는 질문이 많이 떠오르지만 특히 오늘 3장에도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이 니느웨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둘째,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까지 니느웨에서 전도하기를 싫어한 것일까요? 셋째, 이 니느웨처럼 강력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회에서 이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선지자의 말에 정말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넷째, 니느웨는 이방 나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이 문제점들을 이제 이 대답을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치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첫째 질문입니다. 니느웨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할까요? 자, 요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만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설이나 동화같이 사실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과학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BC 기원전 2500년부터 시작하는 이 핏빛 철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시리아 제국. 네, 우리 지도 보겠습니다. 저기가 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특히 기원전 911년 전부터 기원전 605년 BC까지의 그 신아시리아의 전성기인데, 이 철기를 잘 다루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례가 없던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학살하던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으니까 아마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때가 아마 이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아시리아만은 다루고 있는 책이 두 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요나서, 나암서는 뭐 짧은 성경책이지만 이 두 나라, 저기 아시리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문명은 돌연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서포트할 만한 어떤 유적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책이다 라는 그 비난이 일어날 즈음에 19세기에 이 니느웨 유적지가 발굴이 됐는데 아주 거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유적지에서 발굴해낸 그 유물들인데 이 성경에서 걸어서 3일이나 걸린다는 큰 도시 니느웨를 성경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사실임을 확인해 줍니다. 유적이요. 이때 발굴된 유적이 1108점이랍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발굴을 해갖고선 전부 다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발굴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 왜 선지자 요나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니느웨에 전도하기를 싫어한 것일까요? 당시 아시라는 악의 축 혹은 동방의 망나니라는 별명을 듣는 악명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하고는 국경이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잠재적인 원수입니다. 그리고 노상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극도로 니느웨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화에서 발견된 건데 저하는 노예들을요 묶어놓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는 아주 잔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지 요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나의 오늘 요나의 변명을 하는 이유는 물론 요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은 왜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망 피해서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가에 대한 이해가 요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렸던 그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안부 소녀상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소녀상을 만들고 간직한 이유도 일본에 강제 점령당했다는 일을 잊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 세대는 소녀상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을 것은 젊은 세대는 일제의 고통을 당한 세대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애틋한 마음이 없겠지만은 당시 징병으로 끌려간 노동자 혹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한 분이나 가족에게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칩니다. 저희 세대도 부모님한테 계속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저희도 이제 몸서리를 칩니다. 자, 일제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그렇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될까요? 예,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으면 안 되는 나라, 저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서 죽인 나라, 예, 용서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수도 동경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예, 아무리 예수님 지상명령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감정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인물을 가진 선지자 요나에게도 이해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에게 있는 근본적인 신학적인 잘못은 무엇일까요? 네, 이건 감정은 감정이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나 생각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지역적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선민의식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요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게 점점 이해가 되긴 돼요.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강력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회에서 이 옆 작은 나라에서는 선지자의 말에 정말 회개가 일어났을 때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단 하룻밤에 선지자의 설교가 어떻게 큰 도시 니느웨를 회개를 감행하게 했을까요? 참 믿기 어려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또 일부 학자들은 니느웨 회개 사건 역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기적처럼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사실이고요. 또 그 니느웨라는 도시의 그 유적까지 상당히 많이 발굴됐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기 싫었던 이유는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혹시 그 패악한 민족들인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뭐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사실 우리 보고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 겁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런 그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들은 요나를 비웃지도 않았고요. 폭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요나의 설교 한마디에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자, 이제 학자들 말이에요. 당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그 기적의 소문이 니느웨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별로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니느웨가 그들의 문제를 신에게 호소했던 것인데 마침 요나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았다. 네.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은 당시 아시리아에는 무서운 전염병,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그때 태양이 사라지는 완전 일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요나가 찾아왔다.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예비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위하여 미리 하신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나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니느웨는 이때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 환란을 통해 희어진 바, 그 예수님 말씀이죠. 희어진 밭이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게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누가 다 불 한번 붙이고 그냥 확 폭발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 같은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사실은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 수중에서 움직인다는 그 성어고 스탠의 말처럼 우리가 잘 아는 History is God's story입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낼까요? 이런 상태라면 뭐 꼭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앞서 보낸 것은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아시리아가 먼저 여호와의 하나님을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려간 곳이지만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거기라는 게 이제 그 끌려간 그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아골 골짜기 같았는데 거기서도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든 말과 같이 하리라. 네,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여러분 이제 이때 아시리아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유다도 이제 또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 적은 없어요. 그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됐어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가 싫어하고서 멀리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섞였다는 거죠. 섞인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때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쯤 돼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예언으로 요나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마달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역할을 맡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라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그 역사하시는 방법은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또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에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뭔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동풍입니다. 하나님의 동풍으로 하여금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그런 얘기들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닷물을 갈랐는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니까 바닷물이 서쪽으로 밀려갑니다. 바닷물이 서쪽으로 밀려가고 동쪽에는 이제 땅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는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나의 설교에 니느웨는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났는데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파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요나의 설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데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금식은 회개를 하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짐승에게까지 회개에 동참시키는 건 참 성경을 뒤져봐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 가축까지 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호소하는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제에 앉았다는 말도 왕의 체면도 위험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다. 완전히 순정하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자가 여태까지 걸어온 악한 길이나 이 걸어온 인생 과정 또 행동 그동안 습관까지 또 성격까지 포함하는 이 단어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저지른 습관까지 성격까지 다 악행을 하였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 전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회개는 거듭남, 본오겐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그렇다고 니느웨가 완전히 거듭났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잠시 회개를 하였더라도 다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게 아마 사람의 본능 같아요. 아시리아는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BC 722년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으실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은 왜 당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온 무주 만물에 온 세상 만물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수 집단, 민족이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아시리아 같은 악한 나라에게도 좋은 나라는 물론이지만 악한 나라에게도 오늘 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백성, 불쌍한 백성, 없는 백성을 더 불쌍히 여기는데요. 그래서 그 악한 백성들이 더 회개를 빨리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악이 내가 악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회개를 빨리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자기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해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는 가지만은 가든 안 가든 난 싫어. 자,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필요와 욕구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에다가 가둬놓고 억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도 같긴 해요. 넷째, 니네는 이방민족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왜 막상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에게도 이것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공격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잔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나지구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자기네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니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만과 교만, 또 이방인의 순전한 믿음의 반응을 대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인용을 하시는데 왕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이 그래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악한 그 나라 백성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 때 이 세대 사람이라는 건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처음 받아들이는 초신자들이 뜨거운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주 뜨겁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교회는 참 못된 신앙으로 참 오래 다녔는데 막상 그 예수님의 그 주신 계명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지르는 우리의 잘못도 똑같은 것이 아닌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 아닐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오늘도 일어난 일, 이게 모두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란 분,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회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새삼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을 다시 배웁니다. 그러나 회개의 그 할 조건조차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서슴지 않고 자주자주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새롭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